5층 아파트가 뭐 많습니다, 그죠? 이제 가끔씩 일어나는 사고예요. 뭐 요즘 이제 지은 아파트는 이제 뭐 그렇지 않아요. 요즘 지은 아파트들은 이게 아예 창문이 안 열립니다. 고층 아파트. 그죠? 예. 그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저는 가봐서 압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그 창문이 아예 안 열려요. 시스템이 다돼 있습니다. 예. 아예 창문이 안 열립니다. 예. 안 열리는데 옛날에는 이제 열렸잖아요. 뭐 보통 이제 대부분 열린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위에 떨어져가지고 그죠? 나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뉴스를 봤는데 그 애가 그 화분을 떨어뜨려가지고 밑에 그때 하필 또 지나가던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 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뭐 애를 가면 뭐 애를 막뭐 잡아서 뭐 5살짜리 애를 갖다가 뭐 감옥에 넣을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일상에는 참 그런 일들이 제법 자주 일어납니다. 제법 전에 자주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 지나가다가 맞아 죽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 억울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정말 깝깝한 상황입니다. 우리 그 일상에 사실 이런 깝깝한 일들이 많아요. 예. 우리 인체가요, 자동차 같은 그 기계가 아니거든요. 자동차 같은 기계는 간단해요. 가가지고 정해진 용량을 넣으면 됩니다. 뭐 브레이크 오일이든지 엔진 오일이든지 딱 정해진 대로 넣으면 된다고요. 사람 몸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제 아무리 탁월한 성실하고 정직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그 마취 의사라고 하더라도요. 같은 몸무게 같은 체형을 가진 사람한테 정확한 용법으로 마취제를 투여했는데 어떤 사람은 한2% 가까이 되는 사람은요. 안 깨어나요. 그냥 간단한 내시경 하려고 갔는데 죽어서 나온다고요. 그 의사 잘못이에요? 그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병원 샷다 내리고 쉽게 하고 싶겠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라고요. 우리 일상에요. 사실, 그렇게 잘잘못을 막 명백히 가릴 수 있는 간단한 문제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쯤 되면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이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겠다 싶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 태반이에요. 예, 우리 간단치 않습니다. 정말로 참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당하고요, 피해를 받아도 참으며 살아왔던 순간들이 참 많겠지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해자였던 순간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떠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졌던 상처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있던 고통들, 내가 가졌던 그 억울함들이 막 떠오르는 경우는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그거를 떠올려도 이 삶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아, 그때 상처받았지. 그때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지. 이런 억울한 일들이 있었지. 그걸 떠올려도 우리가 이 생활을 지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가벼운 상처의 기억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정말 깊숙한 상처는요, 특별히 우리가 상처 줬던 가해의 기억들인데, 이런 기억들은 우리가 떠올리질 못합니다. 보통은 잊어요. 왜요? 그거 떠올려갖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거 견딜 수 있는 사람 몇안 됩니다. 보통 대개는 이제 부모들이 그런 걸 많이 잊지요. 부모들이 이제 보통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항상 잘못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 부모가 뭐늘 잘합니까? 늘 잘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아이를 뭐 모르고 쿵 떨어뜨렸던 일. 아, 저래서 얘가 수학만 하면은 막 70점이 나오나. 막 그런 마음 나오고. 예. 안 그러면 뭐 맛있는 거 해주려고 하다가 기름이 튀어가지고 애 팔에 막 화상 자국이 있는다든가. 그런 거는요. 부모가 그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지탱할 수 없어, 삶을. 그 어때요? 내가 가해했던 기억은요. 사람은 이 뇌에서 본능적으로 재빨리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제일 가벼운 기억만 가지고 있는데 제일 가벼운 기억이 바로 내가 상처 당한 기억이에요. 예. 상처 준 기억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지탱할 수 없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 준 기억은 기억을 뭐 하는 거예요? 싹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받은 만큼 다 줬거든요. 예.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영화, 그제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마더라는 영화 있어요. 봉준호 감독 작품 중에. 저는 그 봉준호 감독 작품 중에 최고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 나오는 이제 마더, 그 원빈의 엄마 김혜자가 나오는데요. 그 사실 원빈이 그 죽인 거죠. 그 자기 그좀덜 떨어진 아들이지만 그 죽입니다. 그 살인자가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김혜자가 좋은 엄마냐? 김혜자가 진짜 뭐 아들을 위해서 막 이거 저거 뛰어다니거든요. 뛰어다니지만 좋은 엄마냐? 그렇진 않아요. 잊고 살았던 겁니다. 자기가 준 상처는 언제 그 상처를 떠올리냐니까. 그 아들이 유치장에 갔을 때 원빈이거든요. 그 원빈. 예. 아저씨의 원빈만 기억하면 안 돼요. 그 들뜨리지는 원빈도 좀 보셔야 돼요. 예. 그 이제 바보 역할로 나오는데 그 원빈을 그 유치장에서 마주하는데 원빈이 기억을 떠올려요. 엄마가 나 다섯 살 때 농약 먹여서 죽이려고 했잖아. 그때 김혜자가요.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물러갑니다. 아! 막 비명을 지르. 왜냐면 자기는 잊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 다섯 살때 실제로 이 전능아를 키우기가 막 전능아들을 키우기 힘드니까 같이 죽자 해갖고 그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기억을 떠올리니까 엄마도 기억이 난 거예요. 엄마 지금까지 그거를 그렇게 살수 있었던 거는 아들을 장성하게 키우면서 살수 있었던 건 엄마는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떠올리는 순간 자기가 그 현실을 못 견디는 겁니다. 김여자가 그 영화에서 보면 항상 자기 허벅지에 침을 놓습니다. 그 침이 침자리가 뭐냐면은 망각 잊을 수 있는 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빈한테 막 교도소 와서 엄마가 잊을 수 있게 하는 침자리를 안다고 맞자 맞자 이렇게 하시고 우리 원치 않는 일은요 잊고 싶어해요. 그런 사람은 누구나 원치 않는 일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원하는 일을 했습니까? 아 나는 진짜 막 직장 다니면서 원하는 일만 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예 없지요. 얼마나 원치 않은 일도 많이 겪습니까? 교통사고, 접촉사고 이런 거 빈번하게 일어나지. 우리가 피해자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가해자 될 때도 많습니다. 가해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정말 가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하다 보니까 뭐 내 딴에는 좀 잘한다고 하는데 뭐 툭 끌고 갈 때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들 뭐 또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아이가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가해자가 된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싸우다 보면 자식이 옛날에 그런 어떤 아픔 상처를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내한테 이랬잖아. 나는 그때 잘해볼라 했는데 얘한테는 그게 상처였던 거야. 모든 사람은 이런 일을 겪습니다. 원치 않는 가해. 다만 우리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 마대에 나오는 그 김혜자 씨처럼 허벅지에 침을 놓아서 기억을 잊으려고 하듯이 우리가 떠올리지 않고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피해당한 일만 생생히 기억하면서 그 정도는 우리가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당한 일을 그거는 제가 이제 군에서 우리 소대에서 이제 우리 소대장이 이 그 작은 강아지를 하나 입양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대가 이 강아지를 잘 돌보자 해가지고 막 밥도 주고 물도 챙겨주고 진짜 예 내 밥은 못 먹어도 개 밥은 줘가면서 이렇게 군대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그 대대에 큰 그 큰 개가 있었어요. 완전 덩치 큰 개. 그래서 그 개하고 이 개 이 같이 있으면 싸우고 그 작은 개가 다치니까. 저한테 그 하루는 그 시키더라고. 이 개가 저 큰 개한테 알짱거리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제가 그 원래 군에 가면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군대 예, 여러분 군을 안 가본 분들은 모르는데 군을 가면 뭐 북한을 이렇게 보고 뭐 이래 하고 있는데 개를 보봐야 됩니다. 하루는 이제 그날 제가 이제 개 담당이었어요. 예. 이 새끼 개가 저 큰 개에 가지 않도록 산책도 시키고 하다가 제가 잠깐 한눈을 팔았습니다. 잠깐 한눈을 팔았는데 이 개가 이 큰 개한테 막 알짱거린 거예요. 크게 물렸어요. 이 배가 크게 나왔고 그 수술을 크게 했습니다. 이 개가 새끼 개인데 막 집었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욕 먹을만 하지요. 개도 하나 못 돌보냐 이래가지고 막 욕을 먹는데 막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야, 저 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나. 그 욕을 먹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개보다 내가 더 가치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이 너무 군에서는 그런 걸 참 잘합니다. 예,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면 네가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걸 잘 알려줍니다. 예, 아 그렇구나. 예, 저 개가 귀하신 분인데 내가 장시간 이렇게 방심하는 바람에 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 내가 잠깐 귀찮았던 대가치고 너무 큰 거 아닌가. 원인은 제가 맞아요. 제가 잘 돌보지 못한 데 원인이 있지요. 근데 억울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짊어질 것인가?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논리적인 비약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인을 찾았다 해서요 반드시 그 원인에다가 일어난 일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사가 어려운 겁니다. 어떤 아저씨가요 뭐 하산하다가 뭐 막걸리 한 잔 걸치고 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부터 산불이 일어났다 합시다. 그 산불 때문에 엄청난 산림이 타고 그 안에 있던 일가족이 사망했습니다. 물론 일의 원인은 분명해요. 그 담배꽁초를 버린 그 아저씨. 그렇다고 해서요 일의 모든 책임, 그 일가족 사망에 관한 책임까지 전부 그 아저씨한테 물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대 사법 체계는 그렇게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분명하고 그 원인이 있다고 했어요. 그 원인의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경우 참 많지요. 원인이 있다 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것 아닌데. 오토바이 타고 뭐 났습니다. 아이고, 죽으려고 저 오토바이를 왜 타나? 마치 오토바이 탄 것이 잘못이기에 그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하죠. 일평생 오토바이 안전하게 타는 분들 참 많으세요. 우리가 지은 잘못, 우리가 범한 실수들 모두 원인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 원인들의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책임들을 사실상 다 감당할 수도 없어요. 너무 벅차요. 그럼 우리가 삶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버거워요, 그런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통계를 보니까요, 한 1년에 한 60명 정도, 60명 정도가 주차 시그 후진 사고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예, 그러니까 되게 저속 사고죠, 이런 거는. 후진이니까. 후진을 뭐 누가 막뭐 방하지 않잖아요, 그죠? 주차하다가 후진사 한 1년에 한 60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 10%가요, 가족들이죠, 가족들. 안 그렇겠습니까? 주차할 때 보통 알짱거리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에 의한 사망이 그60% 중에 한10% 정도, 60명 중에 10% 정도, 1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할머니가 그 이제 주차하다가 막 뒤에 이제 손녀가 알짱거리는지 모르고 하다가 손녀가 죽었잖아요. 그 손녀도 억울하지요. 그 할머니 어째 살 거예요, 앞으로? 그 할머니 어떻게 살 거냐? 할머니가 뭐 주차를 잘 해보려고 했겠지. 그 뭐 손녀를 죽이려고 후진을 한 거예요? 우리 일상이에요. 이런 일, 뭐, 신기한 일 아닙니다. 일어나요. 우리 주변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까지 무슨 일을 경험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장담 못해요. 모세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정말 여러분이 왕자의 삶을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실 그런 거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뭐, 누구도 어떤 사람 그럴 수 있죠. 나도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왕자처럼 자랐다. 뭐, 공주처럼 자랐다. 그건 이제 그걸 뭐라 합니까? 소위 그 집구석 왕자랍니다. 집구석 공주.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예. 그 바깥에서 이야기하고 다니지 마세요. 제가 대신 부끄럽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 왕자와 공주가 아닌 겁니다. 예.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라고. 예. 모세는 진짜 왕자였어요. 당시 이집트 오늘날 미국 같은 강대국이었어요. 그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대접받는 차원에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권세가 막강했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면은 일이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던 모세에게요, 왕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사건이 생기지요. 순간 욱하는 마음에 사람 쳐 죽인 겁니다.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적인 그 살인했던 거 아니에요. 지나치게 학대받고 있는 사람을 보고요, 모세는 의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 저 자식 지도 한대 맞아봐야겠네 하고 한대친게 죽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진짜로. 그냥 한대 쳤을 뿐인데 어디 넘어지다가 돌부리에 뒤통수를 깨가지고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왕자로서의 인생 마감하는 때였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요, 일생일대의 전환점이었지요. 그 살인사건. 하긴 뭐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뭐 인생이 어떤 식으로든 전환 안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모세 너무 큰걸 잃었어요. 바로 왕자로서의 신분이었습니다. 같은 죄를 짓는다 했어요. 잃는 것이 같다는 말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도 뭐 대신 깜빵 살아주는 일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뭐 자기가 모시던 사람이 뭐 음주운전을 했다 하면은 막 자리 바꿔주지. 바꿔주고 내가 대신 들어갈 테니까 니는 우리 가족을 돌봐주고 막 이런 일을 하라. 왜요? 잃는 것이 다르거든요. 사건이 같아서 잃는 것이 같은 거 아닙니다. 일반 소시민이 음주사고를 일으켰을 때 잃는 것과 지도자가 음주사고를 일으켰을 때 잃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일어난 사고와 현상은 동일하지요. 그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모세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왕자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거의 한 40년간 방랑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말이 그렇지요. 나이 마흔 돼가지고 그런 일을 겪고 방랑생활을 하는데 그 모세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적어도요,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요. 그한 40년 모세 어떻게 살았다. 적어도 한 10년은 술에 쩔어 안 살았겠어요. 내가 왕자였는데. 아, 폐인생활을 했을 거라고요. 10년, 20년. 내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는데 지금 완전히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모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게 한두 달좀 쉬면 회복되는 그런 심정이었겠습니까? 1년, 2년을 술 마시고 해도요, 잊혀지지 않았을 거라고. 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내 마음 먹을 때까지 왕세자로 살았는데 신분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요. 하루아침에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도 하루아침에 적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바뀐 환경에, 바뀐 신분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을 하지요. 천국에서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어차피 죽고 나면 이제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는데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게 지금 사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되게 덜 성장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테고 어떤 사람은 남보다 좀더 성숙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로 갈 텐데 어떻게 뭐 사람이 갑자기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적응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 CS 루이스의 설명에 따르면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의 우리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까닭은 이 땅에서의 기쁨보다 천국에서의 고통이 더 나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기 위한 부단한 고통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정도 통찰이 있다는 거죠. 우리 뭐 천국 가면 뭐 흰옷 입고 노래 부르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좀 우리 한번 좀 깊이 있는 그 신학자들의 통찰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로 궁금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 40년쯤 지나니까 이제 40년 동안 뭐 하여튼 술 먹고 방황하고 욕도 했을 거고요. 뭐 자기 인생을 저주됐을 거고요. 한 40년 하니까 80세 됐습니다. 그죠? 80세 되니까 그때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 나이 80세 때. 이제 왕자는 아니지만 이제 노예된 자들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알지요?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 하나님의 존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는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젊은 시절 파릇파릇한 모습으로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왕자로 활동했던 모세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이 80대 가지고 40년 방황하고 나서 부르심을 받고 노예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 모세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쉽게 단정 지어서 안 돼요. 우리 나름대로 저마다의 계획은 있죠. 우리는 항상 오늘을 토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 위치에 있으니까 오늘 있는 이 위치를 바탕으로 내가 몇 년 앞을 내다봅니다. 내가 오늘 이 정도 자산이 있으니까 이 자산을 바탕으로 미래를 생각하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가 없으면 그 몽상가예요. 몽상가. 우리는 항상 현실을 냉철히 보고 현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해요. 잘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대부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 아닙니까? 현실을 토대로 미래를 꿈꾸는 삶. 사람들은 거기서요 대개 안정감을 느낍니다. 안정감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냐면요 우리의 예상 가능함에서 오거든요. 다음 달에 월급이 들어온다. 월급날에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내가 월급을 못 받을까 싶어서 불안해하는 삶은 없습니다. 뭐 부도나기 직전에 회사가 아닌 이상은요 대부분 월급날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요. 그날 되면은 꽂혀 있는 겁니다. 그죠? 저도 뭐 교회에서 월급 받지 않습니까? 이번 달 월급 날 되면은 내 계좌로 월급이 들어오겠구나 안정감을 제가 느낀다고요. 제 지금 설교할 때 불안감이 없습니다. 아 이번 달에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설교한 거 다 날아가겠네. 막 그런 거 안 합니다, 그죠? 그런 거 안 한다고. 예. 이번 달에 안 들어오면 내 손이 떨리겠지만 그런 거 안 합니다. 안정감을 느낀다고요. 안정감. 그 교회라는 시스템에 대한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 월급 날을 기다리면서 이런 불안해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죠? 예. 아, 월급을 줘야 하는 사장님들 입장에는 이제 불안해질 수 있지요. 저도 이제 짧지만 그 사업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주는 입장 되니까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네. 받는 입장일 때는요, 한 달이 그렇게 길더만 줄 때는 월급 날밖에 안 오는 것 같아. 눈 깜짝하면 월급 줄 때 다들 세상 천지가 도둑놈 같더라고. 내한테 돈 뜯어가려고 막 하는 막 카드 회사 와갖고 뭐 수수료 내놔라 하고 뭐 이 관리비 내놔라 하고 뭐 복사기 업체 와갖고 뭐 내놓으라 하고 직원들 뭐 직원들 이번에 추석인데 떡값 얼마 주냐 이래. 떡값 그놈의 떡값. 20, 30만 원을 줘도요. 받는 사람 고마운 줄 모르거든요. 주는 사람한테는 큽니다. 그거. 예. 우리나라 명절 너무 많아요. 떡값이 뭐 떡값이. 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감사하죠. 그죠? 아, 설날 되면 떡값 온다. 주는 사람 입장에 부담인데. 이런 일들 사실 예상 가능합니다. 예, 대개는 특별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일 처리가 돼요. 이때는 돈이 들어오고 이때는 나가겠구나. 언제 우리가 불안해집니까? 예상 가능치 못한 일들 앞에서 우리 불안해집니다. 예컨대 합격자 발표를 앞둔 학생들.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요.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 잘 없어요. 진짜 요행이나 바라는 학생이라면 모를까. 간절히 그 합격을 원하는 사람이면 간절한 만큼이나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요. 공부하는 그 공부하고 시험 치는 그 준비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불안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예측되지 않는 미래에서 오는 불안감. 그러니 스트레스가 심하죠. 시험 준비할 때보다. 특히 영국 병원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병원은요, 저도 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가면 한국 병원은 즉시 바로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처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전에 검사 결과를 알려주니까요. 좀 그나마 괜찮아요. 영국은 안 그렇지요. 최소 일주일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일주일 동안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미 관뚜껑 한번 받고 나오는 거예요. 예. 다 나오는 겁니다. 예. 환자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있거든요. 별거 아닌 검사해도요. 환자는 이미 그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모든 인생은 이런 불안함을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온갖 예상 불가능한 일들 천지거든요. 여러분이 온갖 종류의 보험으로 다 대비해 놓는다 해도요. 그거 절대 대비 안 돼요. 결국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실력이란 것은 안정됨 가운데 발휘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실력이 발휘되는 순간은요, 사실 임기응변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임기응변이야말로 실력이라는 겁니다. 가게가 늘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요, 웬만한 요리사들도 그런 거다 해내요. 안정적인 가게에서는 언제 뭐 정말 사업가로서 또는 요리사로서 실력이 발휘됩니까? 예상 못한 상황이 불어닥칠 때, 그죠? 오늘 단체 손님이 있는데 장어 덮밥이 나가야 돼. 장어 배송하는 차가 갑자기 뒤집혀가지고 오늘 배송이 못 온다고 하네. 거기서 실제 실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장어가 없는데 장어 덮밥을 해내는 거. 그게 실력이에요, 임기응변. 아, 그거 저한테,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저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하는 사람 그거 해내야 된다고요. 예. 자기가 요리사면서 그거 어떻게, 장어 없는 장어 덮밥을 어떻게 해내지? 그 알아서 하세요. 옆집에서 훔쳐오든지, 뭐 사기를 치든지. 그게 하여튼 자기 실력이라고. 그게 결국 그런 데서 실력이 드러납니다. 실력은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학교 전공이요. 그 삼위일체 신학의 정치적 분석이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죠. 실제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삼위일체 신학 어려운 만큼 매력적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쭉 해오면서요, 정말 여러분 중 누구한테도 그 질문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단한 번도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들고 오신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이제 들고 오지 마세요. 이제 그 엎드려 절박해 하기 싫으니까요. 예. 저는 사실 좀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내가 한번 실력을 한번 발휘해보고 싶었어요. 예. 누구도 묻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존재하는 뭐 존재적인 방식을 가르치는 겁니까?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활동하는 그 활동적인 방식을 가르치는 겁니까? 사실 그 전자를 내재적 삼위일체, 후자를 경륜적 삼위일체 이렇게 하거든요. 그또 나머지 뭐 사회적 삼위일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왜 했나 싶더라고, 지금까지. 예. 아무 이유, 내가 왜 했지? 예. 목회의 현실은요, 사실상 대개는 임기응변이 발휘되어야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질문이 예상되지가 않아요. 어떤 날은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묻습니다. 아, 목사님, 지금 영국 비자가 안 나온다고. 그거. 이민국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 내가 기도하면 좀 삶이 빨리 나오려나? 그죠? 예. 이상형 성도 웃지 마세요. 이틀 전에 내한테 그 설교 동영상 보냈잖아요. 이거 뭐 아냐고, 그죠? 제가 그 설교 동영상 제가 다 봤어요. 그한 시간 넘더라고. 예, 한 시간 넘. 이긴글 내가 다 봐야 되나 했는데 1.5배속에가 쭉다 봤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막 잘못했단 말은 아닙니다, 그죠? 저한테 막, 아, 목사님 인터넷에서 이 설교 들었는데 목사님 이 목사님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인터넷 설교 안 들어요. 저 가요 들어요. 예. 아, 저 설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지 듣는 거안 좋아한다고요. 남이 나한테 설교하는 거. 아이씨, 설교하고 있어. 막. 며칠 전에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 왔는데 이제 아, 뭐그 자기 이제 아이를 이렇게 영국 사립학교로 보내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아, 전화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홈페이지에 보면은 담임 목사님 이메일이 나오니까 담임 목사님께 메일을 보내시라고. 예, 그래갖고 전화 끊었어. 몰라요, 저도. 예. 우리 공립학교인데, 내뭐 사립학교, 뭐 어떻게 합니까? 예. 예상 못한 질문과요, 예상 못한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개가 임기응변이 필요할 때요. 그게 실력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실력도 그런 데서 발휘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을 어디까지 확장하고 계시냐면요, 살인자가 되기까지 확장하십니다. 즉 모세의 인생을 반영한 듯한 최악의 경우까지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살다 보면요, 예상과 달리 여러분 실패할 때참 많습니다. 입시에 실패할 수 있고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일찍 실직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잃을 수 있고요. 가장 최악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살인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인보다 극악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그 사법적 개념에서의 죄를 말합니다. 가장 큰 죄가 살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을 우리가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이는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모세와 같이 우발적인 살인을 말하는 겁니다.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그저 혼쭐만 내주고 싶었는데 그 마음에 사람한테 툭 친 게 단데 잘못 넘어지면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구체적인 예처럼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자루가 빠지는 바람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머리에 맞아갖고 죽는 경우. 우리 뭐 도끼질 하다가 이런 사고는 잘 안 나니까 오늘날에는. 오늘날에 고속도로 사고 같은 거 그런 거 참 많잖아요. 예를 들면 큰 트럭 같은 거 가다가. 큰 트럭은 막 바퀴가 열 몇 개씩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 바퀴가 한 개 터져버려도 이 트럭은 터진지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몰라요. 그 바퀴가 열 몇 개씩 다는 차들은 바퀴 한두 개 터져나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 바퀴가 터지면서 튕겨있는 그 파편에 맞는 뒷차들이 보통 전복되고 사고 나죠. 그러다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우리 현실이에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를 피해갔을 뿐이지요. 날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통 예상 못할 일들 천지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니까 생각을 안 할 뿐이지요.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떨 때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해자 입장에 서 있는 느낌을 풍기세요. 물론 우리 자신을 철저히 피해자로만 생각하면 이런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세상은 항상 피해자의 편입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 편드는 거 없어요. 사람은요 사기당한 사람 위로해주고 편들어줍니다. 여기 누가 한 명 사기당해갖고 오잖아요. 죄다 위로할 거라고요. 죄다 몰려갖고 그 사기꾼 내가 잡는데 도와주겠다. 막 이렇게 할 겁니다. 법정도 마찬가지지. 미치지 않고서야 살인자 편드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은 살해당한 사람, 피해당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편들어줍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피해자로서만 살아갑니까? 그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사기당하고만 살아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살해당하고 상처받고만 살아요. 그런 인생 없어요. 살다 보면요. 자기도 원치 않게, 자기도 예상 못하게 사기칠 때 많고요. 말로 살인할 때가 많고요. 상처 줄 때가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 기억은 자기가 상처받은 기억보다 더 괴로우니까 잊고 사는 거예요. 일을 막상 저질러 놓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나 싶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잔인한가 싶기도 하고요. 나에게 이런 폭력적인 면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예측 못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 모두는요. 나를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잡아 쳐 죽이자 하고요. 저거는 진짜 인간이 덜된 인간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내 자신일 때 내가 살인자가 된 순간이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다들 지금 보면 제가 앞에서 보면요. 다들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요. 천사 같은 여러분에게 치명상을 입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의도치 않았다 할지라도. 제가 예전에 그 설교 때 한 말씀드렸는데 제가 참 좋아했던 사모님 계셨는데 이제 보스턴 떠날 때 이제 저 송별을 해준다고 여러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 송별의 장소에서 저한테 이래 이야기하시더라고. 아,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때문에 제가 그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아, 내 송별인데 그 말 하더라고. 저는 그 무슨 일인지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지? 난 저 사람 참 좋아했는데 늘 좋은 따뜻한 말만 해준 것 같은데 막 되게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준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이상한가 싶기도 하고 받긴 받았겠죠. 그죠? 예, 뭐 거짓말 하진 않아요. 가는 자리에서 뭐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가해자 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되 이렇게까지 보호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처음에 말했던 영화 마더를 보면요 한낱 인간의 엄마도 자기 아들이 진짜 그 원빈이 진짜 살인자인 것을 알면서도요 끝까지 아들 편에 섭니다. 심지어 자기가 살인을 하면서까지 세상 사람 모두 살인자를 손가락질 하는데요. 엄마는 살인자가 된 자기 아들을 보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토록 인자하다는 겁니다. 도피성을요. 아주 가까운 곳에 만들라 명령하세요. 6절을 보면은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합니다. 너무 멀리 만들면은 복수심에 가득 찬 피해자 측근들이 그 과정에 몰려와가지고 도중에 보복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예 아주 가깝게 만들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생색 내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실제적인 구원을, 살인자를 위한 구원의 방책을 마련해 두시는 거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피난처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가혹한지 아세요? 피해자한테는요, 한없이 관대한 세상도요, 여러분이 실수하는 순간, 여러분이 잘못하는 순간, 여러분한테 얼마나 가혹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실수해도요, 보듬어 줄수 있는 공동체 돼야 됩니다. 책임 추궁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도 회의 같은 거 있잖아요. 운영위원회도 있고, 재직 회의도 있고. 우리 맡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요. 그 실수를 추궁하고 잘못을 믿는 모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 다 그래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하지요. 여러분 묻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많은 순간 가해하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품을 거기에까지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거기까지 미쳐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죠. 물론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동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세미나에서 참 우리 귀한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지만 진정으로 이해하시지만 우리 죄에 동의는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작은 죄도 용납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가장 깊이 이해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들의 도피성을 가까운 곳에 만들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당당할 때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사실 당당하게 나온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인간 별로 없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뭐 고개 쳐들고 기도하고. 도피하는 심정으로 나와도요, 하나님 품어주십니다. 이제 왕자로서의 지위를 잃어서 인생 끝장난 것 같아 이런 싶은 순간에도요,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시면 왕자의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실수와 잘못으로 망쳐버렸다 싶은 순간, 누구의 품에도 안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미리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을 쌓고 피난처가 되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여나 달려올 길이 너무 멀까 싶어가지고 아주 가까운 곳에 만들랍니다. 여러분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살인했던 순간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여전히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결코 소망을 거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앞날에 어떤 일들 있을지 모릅니다. 그거 다들 불안해하잖아요. 불안한 거 마찬가지예요. 정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은요,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일생을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 안정된 삶을 살기 원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당한 억울한 일과 내가 받은 상처 아주 쉽게 떠오르지만 내가 가해자였던 순간은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돌아보면 그런 순간 참 많았고 앞으로도 내가 예상 못한 실수와 잘못된 일들이 산재 있을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 같은 두려움과 버림받을 것 같은 마음에 사로잡혀 불안에 떨면서 때로는 좌절과 절망에 빠지고 어떨 때는 꽁꽁 감추며 살아가겠지만 그 불안한 우리에게 품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직하게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장하고 숨기지 않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아가도 우리를 안아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평생에 우리가 행한 일들을 남겨두고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하는 시간을 그저 보내다 살아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